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항상 우리가 대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 아니면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었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대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나? 진부한 질문이고 다들 아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질문은 우리를 통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고 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서 죽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봤던 것은 새벽 기도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고초 받으셨는지,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고난받으시는지를 오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무리에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은 15장에 나와 있던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했다,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전에 마귀에게 찾아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유혹, 시험을 한 적이 있지요. 마지막 마귀의 도전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한번 네 자신이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내가 구원자임을,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해라. 네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면 네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라. 말로만 말하지 말고 비참하게 패배자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한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증하는 거 마귀의 템테이션이요,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요, 도전이요, 시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서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초기에서부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왜 뛰어내리라 하냐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마치 슈퍼스타와 같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정도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네가 아무런 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임을 만방에, 만천하에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선지자임을 증거해 보라라고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에 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이래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유혹하겠다, 내가 한번 시험하겠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마귀는 믿는 자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잡아뜨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투구, 머리,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메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원에 관련돼서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도전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 마치 인간에게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유혹을 줍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도전하고 유혹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마귀가 포기하지 않을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은 그런 지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게 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비웃습니다. 모욕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31절에도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다는, 아주 박식하게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 자다. 뭐 예수님 믿으라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메시아냐? 구원자라면 지금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보고 네가 메시아임을 믿게 좀 해라.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말이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지나가는 자들도 그러고 끝까지 마지막 last temptation 끝까지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구속적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 다 이루었도다.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다 이루시지 못하도록 구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요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향하고 가르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배척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하는 모든 액티비티를 다 동원할 때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무리들, 일반 사람들. 그러나 하나같이 성경을 접했지만 하나같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도 성경은 읽지만 성경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참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많은 경우에 보면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기 삶을 접목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고 성경적 가치 기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풍습, 세상이 지향하는 바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표방하고 가치의 목적, 가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모두 다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이 세대의 삶이 되어버리고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등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대 삶이고 여기 나와 있는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단 하나도 무리도 일반인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치닫는 바가, 그들이 행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들을 두서없이 진행시키고 가담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셔야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하는 그의 호칭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성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이 호칭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한테 향해서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위치에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죠? 예,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외면받고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단절이 왜 단절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단절이 되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자로서 버림받은 자식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죄에 의해서 죄 때문에 단절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단절됐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하지 않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지 않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지고 버림받은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그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죽으시고 단절되어 주시고 버림받으시고 바로 우리를 죄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단절된 그 단절됨을, 버림받음을 이제 더 이상 버리지 않고 버려진 자, 단절된 자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이루는 연합된 그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생명의 관계, 산 길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버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버리심을 당하고 친히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상실당하고 단절된 이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역,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십자가 사랑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으셨어요. 그리고 38절에 죽으시니까 이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의미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기갈기 찢겨진 그의 육신, 죽으심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서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여기에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담, 이것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졌던 것이 다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담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자, 단절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우리가, 단절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이, 생명의 길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그 담과 허물과 그 분리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되어지는 연합한 자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거란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찢겨지는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소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서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가는 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 전통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역할들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구원받는 자, 이제 구속받은 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서 말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제 다 종지부를 끊습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휘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분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산길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참 생명을 소유하며 주님께 대속의 의미를 깨달으며 그 대속적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대속적 죽음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